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라 6월 16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입니다.
네, 오늘 방송 주제는요,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공군 소속 한 여성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상관들의 회유, 괴롭힘이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대 내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와 대책들을 게스트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서울시청 광장에 있는 서울도서관 아시나요?
네.
여기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2021 한평책방입니다.
오, 한평책방?
네.
이거 지난해 듣동라 팟캐스트 방송으로 소개해드렸던 행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 또 열리는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책장에 잠자고 있는 헌책들 있잖아요.
있어요,
이 책들이 누군가한테는 새로운 위로와 힘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헌책을 공유하는 온라인 행사입니다. 원래는 헌책방을 활성화하고 헌책을 통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열고자 오프라인에서 대규모로 열리던 행사였는데요. 당시에는 오프라인으로 열리던 당시에는 시민들이 직접 한 평 크기의 일일 책방을 운영하는 거라서 한평 마켓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대요. 그런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언택트로 행사를 열게 됐는데 이 행사가 재밌는 게 그냥 헌책을 나누기만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방식으로 나눕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도서관에서 지난주, 그러니까 6월 9일까지 헌책을 판매하고 싶은 셀러들에게 책을 받았어요. 청계천 헌책방거리 서점들도 셀러로 참여했고 또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의 저자 정문정 작가 그리고 유튜버 겨울서점, 희조, 에린남 등의 셀럽들도 헌책 판매에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책들이 블라인드북으로 포장돼서 구매자에게 랜덤으로 발송이 됩니다. 블라인드북에는 책에 담긴 추억이나 감명 깊게 읽은 구절같이 셀러가 새 책 주인이 될 분께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메시지 카드가 들어있고요. 귀여운 굿즈도 함께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사이트에 들어가서 블라인드북을 구매를 하면 어떤 책인지는 모르지만 깜짝 비밀 선물처럼 책이 도착하는 형식이군요.
네, 그렇죠. 블라인드북 형태가 낯선 분도 계실 텐데요. 요새 아예 이런 형태로 판매하는 책방도 있더라고요. 블라인드북이 사실 되게 재밌는 이유가 평소에 관심 갖지 못한 분야의 책을 알게 될 수 있어서 취향을 넓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보통 익숙한 작가, 익숙한 장르만 많이 보게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이제 너무 내 취향이랑 너무나 멀리 있는 책이 도착하면 좀 아쉬울 수도 있어서 한평책방에서 책을 구매하실 때는 원하는 테마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 테마 안에서 블라인드북이 발송이 되는데요. 올해 이 행사의 테마는 읽으면 땡땡해지는 책입니다.
오호.
네, 그래서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홍상지 기자는 네. 뭉클해지는 책, 잔잔해지는 책, 흠칫해지는 책, 똑똑해지는 책 중에 어떤 테마가 마음에 들어요?
아, 저는 사실 흠칫해지는 책을 늘 읽기 때문에 이 책이 가장 끌리긴 하지만
네.
또 이 블라인드북에 또 되게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내 취향이 아닌 것들을 또 받아들이는
그렇죠,
재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잔잔한 여운이 있는 책
네.
이런 거 한번 잔잔스. 받아보면서 뭔가 힐링되는 느낌도 느껴보고 싶고 그러네요.
역시 직관적으로 이해를 잘하네요. 잔잔해지는 책 같은 경우는
네.
잔잔한 여운이 있는 책, 일상 에세이나 가벼운 시집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흠칫해지는 책은 긴장감 있고 몰입감 있는
책.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
예, 모험, 스릴러, 판타지, 추리 소설 같은 책들. 그리고 뭉클한 감동이 있는 책을 원한다. 뭉클 테마를 고르시면 로맨스 소설이나 감동 에세이. 그 똑똑해지는 책은 지식 정보 전달이 가능한 책들, 인문서적이나 역사서, 교양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나는 내 운명의 책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테마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땡땡해지는 책 요 카테고리로 주문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문해도 재밌겠네요.
네.
한평책방 헌책 구매는 내일 6월 17일 낮 12시부터 가능하고요. 이후 북스 온라인 숍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매 링크를 지금 듣고 계신 방송 소개란에 넣어두겠습니다. 16일에 듣고 계신 분들은 내일부터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하루만 기다려주세요.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듣똥나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똥나 팟캐스트 듣고 2021 한평책방 헌책 구매에 참여한 50분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합니다. 책 주문하실 때 메모란에 듣똥나 듣고 참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참여가 되십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건부터 간략히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지난 5월 22일입니다. 공군 제20전투 비행단 소속의 이모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 중사는 사망 두 달 전쯤에 군대 남자 선임인 장모 중사의 친구가 개업식을 하는 자리에 억지로 불려가게 됩니다. 공식적인 회식 자리도 아니고 이술 자리에 야간 근무를 빼고서라도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간 거였는데요.
네.
술자리가 마무리되고 돌아오던 차 안에서 그는 선임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합니다.
네, 이 중사는 곧바로 피해 사실을 군에 신고했습니다. 차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뒀고요. 하지만 그의 직속 상관들은 네가 일을 크게 만들면 동료들이 피해를 받는다. 없던 일로 하자며 피해자를 회유했어요. 그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되지도 조직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했습니다. 군 경찰에 사건을 넘겨받은 군 검찰은 한 달이 넘도록 피해자 조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국선 변호사와도 코로나,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면담할 수 없었고요. 전출된 새 부대에서는 오히려 관심병사로 낙인이 찍힌 상태였습니다. 결국 사건이 발생하고 81일 뒤 이 중사는 세상을 떠납니다. 사망 이후에도 공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 사건을 처음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를 했고요. 군 검찰은 언론에 사건이 최초 보도되고 나서야 가해자를 구속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피해자의 상관들도 군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게 맞냐는 여론의 비판이 커진 이후에서야 본격적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지난 12일 구속됐습니다. 윗선 어디까지가 이 사건의 은폐나 축소에 관여했는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가해자 개인이 아닌 군이라는 큰 조직이 사실상 가해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전체 군인 중에서 여군 비중이 한 6에서 8% 정도라고 해요. 그만큼 군대가 남성 중심적이고 이런 수직적인 군의 조직 문화가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피해를 당해도 신고 자체를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 그리고 또 군대 같은 경우는 사건이 발생하면 민간 검찰과 법원이 아니라 군 검찰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위에 국방부가 있고요. 군대에서 발생한 사건은 군대 안에서 처리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도 군 경찰이나 검찰의 초동 수사 단계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것조차 수사 대상이다 보니까 원래는 군 검찰이 수사를 하던 거를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수사를 이관받아서 2차 가해 혐의를 입증하고 사건 초동 수사가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앞에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 팀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은 해병대 대위 출신이기도 해요.
네.
그만큼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에 대해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방혜린 상담지원 팀장님을 바로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군인이었다가 지금은 군인권 관련한 시민단체에서 일을 네. 하고 계시잖아요.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일한 지는 4년하고 3개월? 4년하고 3개월 됐습니다.
네. 군인이시기도 했고 현재는 관련 인권단체에서 일을 하고 계시면은 이번 사건을 보면 좀 남다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대부분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그 끝나지 않는 굴레에 들어와 있는 기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고 또 누군가는 다치고 죽고 나가야 되고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네.
이런 사건을 우리가 처음 겪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되게 절망감이 부담이나 무력감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제 동기들이나 선후배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이번 일이 있고 나서 뭐 동료 뭐 여군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었어요?
네. 막 보고 울었다. 기사 보고 울었다는 동기들도 있었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아무래도 우울한 얘기는 나누면 나눌수록 좀 서로에게 힘이 되니까 동기들이랑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군대라는 게 사실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군인으로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아니면 그 문화의 속성이랄까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팀장님이 군 생활 중에 경험하셨던 군대라는 곳은 좀 어떤 특징을 가진 조직인가요?
굉장히 남성적이고 가족적인데 그 외에 가족 같은 회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우회 뭐 이런 네, 표현들이
그런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기는 더 쉽고요. 이거를 남성 조직이다. 난 남성 조직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면 적응하는 데 저는 어렵진 않았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근데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군인인 척하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나는 남군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팅 자체를. 근데 그런 것들로 버틸 수 없는 어떤 순간들이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얘기를 좀 하지만 그 여성으로서 수행을 해주길 바라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근데 그건 남성들한테 요구되진 않잖아요. 너 남자같이 뭐 굴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군들한테는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할 때나 처음에 들어가서 뭐 기초군 군사훈련 이런 거 받을 때 여자가 아니고 너는 군인이다. 근데 난 여자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 그런, 그, 싫고 그렇게 교육받아서, 그래, 나는 군인. 나는 군인같이 돼야지. 나도 진짜 사나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뭐, 회식 자리 같은데 가서 내가 꼭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던가? 아니면, 인관식을 3월 초에 해요. 3월 2일, 네. 3일 이렇게 하는데, 그때가 대부분 좀 춥잖아요, 날씨가. 근데, 여군들 제가 임관을 할 땐 여군들 다 치마를 입었거든요. 근데 살색 스타킹을 신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바지를 입어도 되는 일인데 공식 석상에 여군이라는 걸 드러내야 되니까 치마를 입혔던 거죠. 그때 엄청 추웠는데 새벽 5시부터 연습했는데 깜깜하고 막 서리도 내려있고 이런데 여군들만 막 덜덜덜 떨면서 핫팩 가지고도 안 되니까 그런 일들도 좀 있었고 공식 석상에서 뭐 꽃 전달하는 행사? 이런 것도 꼭 여군들 차출이 되니까. 저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키가 좀 있어가지고 세워놓기에 보시기에 좋았던가 보죠. 그래서 그런 롤들을 요구받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그러니까 여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은 여군들 다 하고 있지 않을까?
뭔가 동료애가 굉장히 강한 조직인데 그런 한편에서 여군이 정말 진정한 동료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요.
네네. 그래서 더 남군, 내가 남성이고 남군이라고 체화해서 버텨나가는 군 여군들이 많거든요. 일종의 명예 남성화 되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또 어떤 그런 젠더폭력이나 이런 거에 되게 무감각해지고 그래서 그 성폭력 사건들 다루다 보면 저도 뭔가 경험을 했지만 2차 가해에 여군들이 많이 개입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선배 여군이든 뭐 다른 사람들이든 걔가 너가 먼저 뭐 그래가지고 아니면 너도 같이 다 즐겼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또 이런 얘기들도 너무 쉽게 하고 그거에 대해 다 무감각해지는 거죠. 이 전체적인 어떤 구조 속에서. 그래서 아마 여군들이 더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건 하면서.
또 상담 지원 팀장이시다 보니까 업무를 하시다가 이번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되게 새로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하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저한테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죠. 이거 너무 반복되는 양태고 반복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대처가 다를 뿐인 거죠. 버티거나 나가거나 죽거나 이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 일인가? 이제까지 그러면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 이 사건은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저번 주에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번 사건을 보면은 피해자 이중사는 가해가 벌어진 뒤 거의 바로 신고를 했어요.
네.
그런데 상관들은 이중사를 회유하면서 사건을 은폐하려 시도했죠. 수사 과정도 부실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 선임된 국선 변호사는 피해자와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고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저는 이게 촘촘하지 않은 사건 처리 매뉴얼의 문제인가, 매뉴얼이 부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가, 아니면 매뉴얼이 존재를 해도 이걸 지키지 않은 조직원들의 문제인 건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가요?
100% 후자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군이라는 조직이 일면 좀 다른 조직들과는 사건을 해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좋은 거는 하라면 하거든요. 이걸 만들라 하면 만들고, 이걸 검토하라면 검토하고, 이걸 다시 해보라면 해보고. 그러니까 상명하복의 질서가 워낙에 뚜렷하니까 장관이 지시한 것들, 참모총장이 지시한 것들을 무시하진 않단 말이에요. 네. 무조건 수행을 하기는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 매뉴얼들이 많이 개정이 됐었거든요. 뭐 여러 이제 사건들이 있었지만 2014년도 사건이 있었고 2017년도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서 매뉴얼 두께가 한 몇십 페이지가 돼요.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사건에 관계된 직책, 예를 들어 지휘관, 부서장, 부서장, 뭐 상담관, 상담관, 영상평론 담당관, 담당관, 그러니까 각자의 롤에 맞춰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굉장히 촘촘하게 짜져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원칙대로였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원칙대로라면 피해자가 이제 바로 거의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신고를 받은 그 예를 들면 부서장이면 부서장이 부대 지휘관한테 보고를 하고, 부대 지휘관은 이 사건을 이제 군사 경찰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형사 절차를 밟을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또 각 부대 양성평등 담당관들이 있고 양성평등 센터가 있고, 이제 이 계통을 통해서 피해 사실이 보고가 돼가지고 피해자 지원이나 상담 치료나 뭐 법률 지원이나 아니면 뭐 의료 지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게끔 연결을 해주고, 뭐 피해자가 원한다면 범죄 피해자를 위한 어떤 휴가들 이런 조치들도 갈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어쨌든 피해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일단은 피가해자를 분리를 하는 것이 맞죠.
네.
무조건. 왜냐하면 같은 부대에 계속 마주치게 놔둘 수가 있는 상황, 피해자가 그런 심리 상태가 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둘이 이제 신고를 했는데 같이 있으면 가해자도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인 입장에서는 피해자도 동료고 가해자도 동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해자도 자기 말을 열심히 할 거고, 그럼 이제 가해자들을 따르는 뭐 어떤 무리들이 생기고, 그러면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돌고, 이런 것들 다 사전,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차단을 해야 2, 3차 어떤 피해들이 안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였어야 되는 것들이죠, 원래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은 있지만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뒤늦게 이중사가 다른 부대로 옮겨지게 되는데 거기서 오히려 약간 관심병사 취급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네.
또 다른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되는 건데,
네.
피해 신고를 해서 그래서 뭐 가해자랑 분리가 되더라도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도 낙인이 찍힌 채로 생활해야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신고를 주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이런 것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상황들이 많죠. 영혼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예를 들어 첫 번째 추행 상황이 발생을 했다. 절대 이때 신고 안 하거든요. 일단은 버틴다고 생각을 하고 2번만 넘어가면, 그 사람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다가 그 피해가 점점 상습적으로 변해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군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뭐 어떤, 제가 뭐 안에 있을 때든 지금 상담 활동을 하고 있을 때든, 일단 신고는, 제 사건을 사건화 하지는 말아주세요. 일단 상담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일단 상담을 하고, 나에 대한 피해 상황들을 알리고, 피가해자가 분리됐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가든 그 사람이 가든 그 정도의 조치만으로도 일단은 버티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가해자들은 점점 대담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추행을 해도 저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걸 가해자도 학습하고 피해자도 학습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군대 내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습범이 되죠.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한 가해자로부터 수차례 상습적인 경험이 있다던가 아니면 다수의 가해자한테 경험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오는 사건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번 일이 사실은 되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8년 전인 2013년에도요. 그러니까 저는 뉴스에 나온 내용들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육군에서 한 소령이 부하 여자 장교를 성추행해서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도 해군 소속 여성 대위가 상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부에서 대책도 내놓고 군대 문화의 쇄신을 약속하지만 지금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물론 뭐 한 조직 문화가 변화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군은 참 유난히 더 변화의 흐름이 더딘 듯한데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군대가 남성 조직이니까요. 워낙에 초남성화된 조직이고 여군, 그러니까 여성성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 조직의 어떤 정상성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제가 진짜 사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군이 그리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진짜 사나이가 있고 이 진짜 사나이가 아닌 어떤 존재들, 뭐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성소수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또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여성성이 좀 더 강한 남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들에 포섭되지 못하고 계속 2등인 채로 존재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랑 함께하는 어떤 전우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뭐 함부로 대해도 되는 쟤는 어차피 우리와 같은 결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공고하다 보니까 어떤 여성혐오적인 시선이나 문화가 쉽게 조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고 그런 데에서 계속 용인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여성혐오 문제가 심각한데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고 싶지 않아 하는 외면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쯤 되면 그 얘기는 분명히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이란 조직이 얼마나 반페미니즘적이고 우리 군내 여성혐오 너무 심하고 우리가 정상 남성 이외의 존재를 어떤 식으로 배제하고 관리해왔는지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뭐 어떤 가해자를 단죄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절대 문제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에 이 해군에서 일어났던 가해자가 2심에서 15년을 받아요. 근데 징역 15년이 우리가 일상적인 법감정으로 생각했을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높은 형이거든요. 그러면 아 가해자가 15년이나 받았으니까 우린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아무도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해군에서는 끊임없이 또 범죄가 생기고 또 범죄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처벌하고 단죄해가지고 이 성폭력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정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그런 진짜 사나이의 모습을 권장하고 그렇게 길러내면 더 강한 군대가 되나요?
아니죠. 그게 안 되니까 여기까지 지금 꾸역꾸역 굴러온 거죠.
근데 이렇게 어떤 사건의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징역형을 받게 되면은 군대 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요? 왜 안 바뀌는 거죠? 왜 무슨 생각들을 하길래?
그 가해자는 재수 없게 걸렸다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신고가 성범죄라는 것이 암수율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잘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다들 암암리는 알죠. 무슨 일이 있는지. 근데 신고를 하는 건 몇 건 안 되고 그중에 형사사건화 되는 것도 몇 건 안 되다 보니까 재판까지 가는 건이 몇 건 되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 군대 성범죄 기소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넌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재수가 없어서 저렇게 감옥 가는 거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걸요, 공군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에 계속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군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있고 여군 비율이 10%도 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대 내에서 이제 여군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내부 조직원들 자체가 여군에 대한 인식이 조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빈번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건 보면서 사실은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기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나는 여자다, 여기자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기자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크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런 지점이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군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군인이 아니라 여군이었구나라는 지점이 부딪혀지면서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잠깐 얘기했지만 너는 너는 여자가 아니고 너는 군인이다. 뭐 여자같이 굴지 말고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선배 여군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군인이라는 건 내 직업의 정체성이고
그렇죠.
여성이라는 건 제 성정 정체성이잖아요. 네. 완전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여자이면서 군인인 거고 당신 남자이면서 군인인 거고 뭐 트랜스젠더이면서 군인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 정체성이 나를 규정하는, 그러니까 나의 직업의 부분들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데 군은 계속 그런 식으로 만들고 너는 남성이면서 군인이어야 되고 넌 여성이어서 군인인 건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그런 남성적인 어떤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행동해주기를 원하고 한편으로는 회식 가서 술 따르기를 원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 삐뚤어져 있는 거죠. 군 내가. 저는 이게 군대 내의 문제도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여군 관련된 기사나 뭐 여성 경찰 관련된 기사 보면 댓글이 처참하잖아요.
그렇죠.
그대로를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도 다를 것이 없고 군대만 가지고 있는 특성도 아니고 이 사회가 전체가 다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냥 그게 군의 특수성들이랑 맞물리면서 그냥 도드라져 보이는 거지. 그래서 막 이 사건을 보고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직도 바뀐 게 없다. 저는 그 사람들 다 책임 있다 생각해요. 저 역시도 책임 있는 거고 그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일조를 한 부분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군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나쳤던 너무 많이 묵인했던 장면들이 있고 근데 나도 어쨌든 이 조직에서 버티고 싶으니까 외면해갖고 무시하고 그다음에 후배들한테 그런 모습들을 강요하기도 했었고 그 다들 부채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이 사건에 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근데 그런 지적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건이 생기면 막 책임자를 처벌하고 싶어하고 뭐 어떻게 찾아가지고 다 바꾸면 달라질 거라는 환상에 그냥 다들 사로잡혀가지고 진짜 문제는 덮어놓는 거죠. 왜냐하면 조직 문화를 바꾸고 인식을 바꾸는 게 굉장히 지난한 일이잖아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사회적으로 정말 많은 노력들이 투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저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잖아요. 정말 가해자한테 합당한 처벌이 지금 내려져야 하고 이런 분노가 이제 다 가해자한테 되게 쏠려 있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가해자 개인의 처벌에 굉장히 쏠려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으면 또 그냥 넘어가고 또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진짜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될까라는 고민이 참 많이 드는데 팀장님하고 좀 더 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네. 잠깐 공지사항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듣똥나의 성장을 위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셨죠?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정기 후원과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음악 플랫폼 플로우에서는 저희 케이팝으로 읽는 MG 유니버스에 이어서 새로운 듣동나 컬처 콘텐츠 연재가 시작됐습니다. 영화로 읽는 MG 유니버스인데요. 21세기에 개봉한 영화들 중에 MZ세대에게 빅잼이와 강렬한 영향을 준 작품들 혹은 MZ세대의 문화가 담긴 작품들을 소개하는 콘텐츠예요. 플로우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은 듣동나의 진행자 이현, 홍상지 기자 그리고 군인권센터 방혜린 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일로 군사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군대 내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랑 재판은 모두 군 내부의 경찰, 헌병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군검찰? 군사법원 안에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정확히 사건을 팔로우 해본 적이 없고 군대 내에서의 사건을 듣고 계신 분들도 정확히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피해자의 신분은 상관없고요. 가해자의 신분이 군인이면 현역 군인이거나 이제 군인사법상 그 군형법에 적용을 받는 군무원이나 그런 신분이면 지금 헌병이었다가 이제 군사경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군사경찰에서 사건을 접수를 하게 되고 가해자의 소속 부대 군사경찰이 관할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기초적인 뭐 조사나 진술 조사나 이런 걸 받고 기소 의견을 송치할 건지 말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면 송치를 했다. 그럼 이제 군 검찰이 다시 이제 조사를 하고 재판 해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결정해서 군사법원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군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뭔가 민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군 지휘 체계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립성 문제가 계속 좀 지적이 되어오는 것 같아요. 뭐 군사 법원에서 제19 감싸기식의 판결이 계속되어 왔다. 뭐 이런 문제 제기들이요.
네.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 지금 뭐 그런 항소심은 뭐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뭐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봤는데 팀장님은 이 군사법원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무조건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기형적인 부분이 우리나라가 이제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을 이제 제도적인 상권
그렇죠.
분립이잖아요. 근데
네.
국방부라는 조직은 이 중에 행정이랑 사법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형태란
그렇네요.
말이에요.
네.
네,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문화 되긴 했는데 그 군사 지금도 이제 군사법원법에 그 관할관 제도라 그래서 그 군사법원장이 관할 지역의 지휘관의 지시라 지휘를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사법 체계의 독립성을 너무 훼손하고 있고 무조건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군사법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법 체계라는 것이 목표를 하는 바가 있잖아요. 법의 질서와 정의를 세워가지고 가해자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그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군사법원이라는 것은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휘 체계를 보위하는 역할들이 이제까지 오랫동안 수행해오다가 그렇게 이제 군사법원이 계속 버텼던 거죠. 왜냐하면 그 공청회 저번 주에 그 군사법원법 관련해 가지고 그 법사위에서 공청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뭐 우리나라가 전시 상황이고 뭐 특수성이 안보의 특수성이 있고 그래서 군사법원 유지가 돼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로는 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평시 태세 상황에서 그냥 그런 어떤 논리로 계속 버텨왔던 거죠. 그러면서 그 행정 기능과 사법 기능이 서로 짬짬이가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풀어주고 누군가를 지키고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해왔으니까 독립성이라는 게 없는 상태인 거죠. 지휘 체계 상에서도 독립성이라는 게 없고.
그러니까 애초에 군 안에 경찰, 검찰, 법원이 다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전시의 그런 기밀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뭐 외부로 나갈 수도 있고 이런
네.
이유 때문에 이 안에
네.
다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논리죠. 근데 우리나라 그 군사법원이 군사범죄를 다루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한 3분의 1도 안 될 건데.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될 거야, 아마. 전체 사건의 거의 80, 90%는 다 비군사 범죄니까. 그러니까 비군사 범죄 상황에서는 무슨 보안이며 뭐 작전 내용이며 이런 게 나갈 일이 없고 그런 거는 군사법원에서 처리를 하면 되죠. 근데 어떤 독립성도 가지고 있지 않아 전문성도 없는데 군사법원에서 비군사 범죄를 특히 성폭력 같은 경우는 계속 문제가 이전부터는 얘기 나왔거든요. 낮은 기소율, 다음에 낮은 실형 선고율, 근데 반면에 집행유예 선고율 엄청 높고, 도대체 너네가 무슨 그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얘기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는 지적은 끊임없이 와 있었고, 군사법을 개정해가지고 뭐 이관을 하자는 얘기가 이번 국회에서만 나온 것도 아니고, 저번 국회에서도 나왔었고, 저저번 국회에서 나왔는데, 계속 이제 이런 논리들로 인해서 까인 거죠. 까였다가 지금에 와서 이제 탄력을 받아서 가는 건데, 지금도 군사법원 개정의 골자가 이심법원을 민간으로 이관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게 이미 1심에서 사실 증거를 다 다툰단 말이에요. 이미 깨져서 오는 사건 어떻게 2심에서
그렇죠.
다시 뒤집겠느냐.
그리고 그렇죠. 애초에 기소 자체를 또 군 검찰에서
네, 군에서 하고
네.
다 자기들 다 요리해놓고 그러니까 1심법원까지 중요성을 아니까 포기는 못하는 거죠. 국방부가 더 이상. 여기까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타협 지점을 만들어낸 게 2심법원인 거거든요.
군 검찰, 군 경찰 혹은 군 법원의 판결을 맡고 있는 사람은 군인 중에서 보직을 택하는 개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의 어떤 전문가들이 군 경찰 혹은 군 검찰로 채용이 되는 건가요?
그 수사관분들은 이제 군무원 출신도 있고 군인 출신 분들도 있고요. 군사 경찰 수사관들은 그렇게 좀 섞여 있고 법무관들은 사시 출신 분들이나
법조인 중에
네, 법조인 그러니까 법조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임관을 해서 이제 장교 법무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체계인데,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는 검찰은 검찰 임용을 하고 판사는 네. 판사 임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군은 순환보직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국선변호인 했다가 점점 차면 검사도 했다가 아하. 또 점점 차면 판사도
아, 그래요?
했다가
그렇구나.
법무참모, 그러니까 법무참모로서의 기능도 수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순환되다 보니까 어떤 내가 직렬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다루는 사건 자체도 너무 수도 적고 연구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반 법원 같은 경우에는 뭐 판사들 판사분들이나 검사분들 뭐 연구회 이런 것도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네.
젠더법 연구회라든가 네. 이런 어떤 스터디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사건 자체를 다루는 워낙에 양도 많고 하다 보니까 경험치들이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군사법원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사건 자체는 너무 작고 근데 자기들끼리 다 똥땅똥땅 판결도 할 수 있고 이 와중에 지휘관의 지시도 다 맞춰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판결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현재 이 수사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뭐 군의 조직적인 은폐, 뭐 군 검찰의 부실 수사, 국선 변호인의 직무유기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전 또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은 국방부가 또 수사를 이첩받은 거잖아요.
네.
군 검찰이 하던 거를
네.
이게 독립성의 문제 때문에 국방부가 가져간 건데 한편으로는 또 이 수사를 국방부에 이렇게 맡겨도 되는 걸까라는 이제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지금 이제 사건의 쟁점, 여론상 쟁점이 되는 부분이 사건 자체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폭력 사건 자체는 어쨌든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도 있고 가해자들이 부인하는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폭력 사건 자체가 그렇게 쟁점이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쟁점은 과연 어디서부터 피해자의 보호 기능이 무너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2차 피해 고스란히 노출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누가 책임과 의무를 반개했냐 이 부분인 건데 그 이 부분이 제대로 해명이 되고 사실관계들이 나와야 그나마 이제 피해자들이 어떤 좀 내가 사건을 신고했을 때 저렇게 처리가 될 수 있구나라는 케이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뭐 청문회나 특검을 얘기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국방부 검찰단장이 계급이 대령이거든요. 근데 이 관계에서는 비행단장도 엮여있죠. 그다음에 참모총장도 엮여있죠. 그다음에 공군의 어떤 그 사법체계를 다 관리를 하는 법무실장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사람 다 장군이란 말이에요. 수사가 될 수가 없죠. 대령이 어떻게 장군을 수사를 해요. 그리고 수사관들은 더 낮은 계급일 텐데 검찰이나.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사관계가 이 지휘관계 내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국방부 검찰단이 온다고 한들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 군에서 지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하사, 뭐 중사, 뭐 령으로 끝나는 계급, 그리고 뭐 장으로 끝나는 계급에 이르기까지 이 지휘 체계가 군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뭐 전부죠. 왜냐하면 어쨌든 직급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검찰이라 해도 뭐 대위 소령 이렇게 들어올 텐데 장군이 앉혀놓고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이런 식으로 취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죠. 눈치를 보게 되고 어쨌든 저 사람은 내가 모시고 있는 지휘관과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 계급장을 봤을 때. 그래서 저 사람 나와 지휘관계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급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저 사람이 계급을 이용해서 나한테 어떤 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체크 조사받고 와서 검사가 소속돼 있는 부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얘는 뭐 하는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독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 조직 내에서.
네.
그러니까 조직 밖에 나와서 피고인데 검사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지. 이 조직 안에 포섭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집중적인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힘들죠.
되게 새삼스럽게 놀랍네요. 그렇게 분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네.
지금 국방부에서는 어쨌든 법조계 시민단체 같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가동했는데요. 위원회에서는 이제 외부의 시선으로 군 검찰이 수사를 계속 할지 여부, 그리고 수사의 적정성이나 적법성을 심사하게 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그러니까 민간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사건 자체는 자신들이 핸들링하고 싶어하고 근데 하도 얘기를 많이 들으니 공여 지책으로 만들어 온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또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이 소설 지휘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 뭐 잘 돌아가고 있나요? 뭐 이 정도를 보는 거니까. 근데 자기들이 이미 다 수사해서 와가지고 다 짜맞춰서 왔는데 잘 됐나 안 됐나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밖에 생각될 수 없죠.
그러면 혹시 이건 말고 차라리 어떤 대안이 나오는 게 나을까요?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거 뭐 국정조사라든가 특검해야 된다. 네. 어쨌든 특검 같은 경우는 형사 절차인 거니까 형사 절차 내에서 밝히지 못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것들은 뭐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국회가 그런 기능들을 좀 해줘야 된다. 이 사건에 정말로 문제가 뭐였고 왜냐하면 2차 피해가 계속되는 게 2차 피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들이 마련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욕이나 뭐 명예훼손이나 직권남용이나 이런 걸 걸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걸로 처벌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뭐 유언비어나 이런 것들은 실체도 없고 이걸 가담한 사람은 어디까지로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휘관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떤 뭐 성폭력 예방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국방부 검찰단이나 조사하게 내비두면 혐의 없으면 다 끝날 일들이란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혐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망가져 있고 이 조직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진단하고 국민들의 어떤 그런 알 권리나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을 좀 군 바깥으로 빼내서 제대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네. 다 책임 있는 거니까요. 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낱낱하게 목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군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감추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군인들은 5초 안에 들통날 거짓말도 일단 거짓말하고 본다고 막 이런 식인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종의 기회가 된 거잖아요. 드디어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군대 내가 어떻게 곪아있는지,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젠더 폭력을 다루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되게 진단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건데, 그걸 군대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네, 제대로 될 수가 없죠. 또 덮고 지나가게 될 거니까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려고요. 어떻게 보면 앞에 나온 이야기들의 계속 반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무엇이 제일 먼저 지금 필요한 일일까요?
일단 매뉴얼대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어떤 감수성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러니까 매뉴얼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피해자가 진짜 피해를 받았을까? 이 사람이 설마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괜히 성폭력 피해 부대가 돼서 부대가 어그러지고 부대 사기가 떨어지고 이런 의심들을 할 게 아니라 피해자가 어쨌든 얘기를 했으면 우리는 이 사건의 매뉴얼대로 처리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이 있고 피해자가 어떤 원하는 결말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나는 충분히 보호받았고 충분히 내가 부대에서 케어를 받았고 다시 내가 이거를 떨쳐내고 군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수행해줬다라고 느끼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조직원이고 살아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어야 건강한 군대고 강한 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피해자를 의심하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든 숨기려 하고 그런 조직 문화를 깨면서도 일종의 이제 젠더 폭력에 대한 어떤 감수성 전체를 높이는 것만이 사건들을 반복되게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건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성폭력 제로라는 거는 현실 불가능한, 실현 불가능한 얘기고 맨날 그 국방부가 뭐 사건 터질 때마다 성폭력 근절 뭐 100일 작전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는 해결될 수가 네.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2차 가해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유하고 또 피해자를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게 그럼. 결국에는 그 숫자 자체를 제로로 만들려고 하니까 네. 더 그런 것 같아요.
제로가 될 수 이거는 완전 환상인 거고 이런 건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신고율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신고 건수가 많아지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조직의 안에 그 어떤 그 사건 자체가 많은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범죄는 암수율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신고가 된다라는 거는 피해자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창구가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율이 높은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신고율을, 그러니까 높은 사건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훨씬 중요한 건데 국방부는 이걸 제로로 만들고 싶어 하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고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짚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빨리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네요. 오래 가야 하는 문제.
왜냐하면 이 사회의 어떤 문화나 인식을 바꾼다는 것이 100일 작전, 1000일 작전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절대 안 되죠.
정말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아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군대 내 성폭력 문제나 여성형 문제가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군인들이 처음부터 군번 달고 아기 때부터 군 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결국에 사회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이고 사회 영향을 받고 다시 사회로 배출되는 사람들인데 뭐 예를 들어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든가 시민 교육이라는 게 이 사람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날 뭐 젠더 감수성이라는 게 4분기 교육받고 해결될 거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 10대 때는 어떤 교육을 받아서 군대 왔을 때는 우리 조직에서 어떤 역할과 내가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로 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걸 다 방기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할 때도 그 군 따로 뭐 학교 따로 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 시스템 자체가 다시 마련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그래도 그나마 빨리 당길 수 있는 거겠죠.
네. 모쪼록 이번 수사 잘 이루어지고 전반적으로 참 군대 문화 깨워야 할 텐데요. 팀장님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예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님과 함께 군내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플랫폼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